오늘은 3.1교회 전체가 장애인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장애인 주일은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부가 물론 앞에 나와 찬양하였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은혜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장애인 주일일까? 이번 주 주일 주제가 뭐였죠? 장애인 주일 주제가 다시 봄이었습니다. 다시 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듯이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열어서 함께하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서로를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대충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시냐면요,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널 바라보고 예수님이 널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시선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해하니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두 장인데요. 첫 번째 일기는 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존중하기이다. 서로 존중함으로 우리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친구는 되게 장난꾸러기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하는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친구는 남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을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초등학생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대요.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의 불편함, 어려움, 계단 이런 것들이 들어왔대요. 그래도 경기는 2-0으로서 이겨서 좋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일을 함께 다시 바라본다는 것이 나의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도 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시 본다는 것의 의미는 그 의미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 인물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인 시몬,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책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면서 시작합니다. 식탁에는 분명히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을 것이에요. 빵, 포도주, 삼겹살. 사랑분 빵빵 터지는데. 네. 뭐 간 만든 김치.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먹는 식사는 금방 끝났지만 함께 누구를 초청해서 먹는 식사는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식사는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밥을 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시피 옆으로 누워서, 제가 앞에 나와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럴 순 없어서 옆으로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기대고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는지 아시겠어요? 뭐 삼겹살? 뭐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밤에 몰래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모든 동네에 대놓고 초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조금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마치 이런 거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랑 부모님들한테 막 문자랑 카톡이 막 오는 겁니다. 띠링띠링띠링 막 이렇게 오면서 야, 메시아가 왔대. 이런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 이상한 소리야 라고 하시거나 알아보겠죠. 그가 도대체 누군지. 바리새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큰 선지자가 왔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임했다 라는 소식들이 주변으로부터 막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알아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가 의도를 가지고 초대한 이유를 살펴보자면 그 말씀 뒷부분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래 식사로 초대할 때는 그 손님에게 어떻게 하냐면 발 씻을 물을 처음에 줍니다. 왜냐하면 발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머리에 올리브유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에게 볼에다가 키스를 해서 환대해 주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행동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 예수님이 큰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코자 그를 초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쫓아내고 함께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걸 모르는 거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 저 사람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만물의 상속자이자 구세주인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 사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말이에요. 결국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로 그 눈앞에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단 바리새인만 그러할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의 경험, 나의 가치,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에게 평안을 줄 것만 같은 그 모든 것들로 예수님은 뒤로 한 채 내 생각이 옳다 여깁니다. 여러분, 약간 추상적이죠?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면 무엇을 보냐?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한번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멸시, 경멸,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태도로 그 한 여인을, 죄인이었던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쩌면 이 거룩한 나의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향해 비록 입술로 저주의 말을 퍼붓지는 않았겠지만 자기 마음 속으로 아,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나의 공동체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참 참 좋을 텐데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여기 온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한 여인의 시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생 죄인이었다 말합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함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 자신의 몸을 팔아가면서 살아가는 여인을 두고 의미하는 의미였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 여인이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었어요. 꽤나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을 직역을 하면 죄 가운데 있는, 죄를 지은 이력이 있지만 여전히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얘기해요. 음란함, 성적인 갈급함이 깊어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결핍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 매일매일 결핍과 갈망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소문이 들렸듯이 그 여인에게도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22절과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눈먼 사람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평생토록 사랑받지 못했던 그 갈급함,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의 답답함,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슬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도 마땅해, 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경멸의 시선으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고백하게 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요. 매일매일마다 가슴을 치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로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 여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예수의 뒤편으로 돌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자신이 너무 죄인인 걸 알아서 자신이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너무 잘 알아서 돈, 명예, 아름다움 뭐 갖가지 것들로 다 자신의 삶을 평안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안 됐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로 발을 적셨대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황급히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풀어 헤쳐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한 남자에게 그냥 다 내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음란함의 의미를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나의 모든 기준, 가치 그런 거 다 의미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 발을 닦아요. 그 여인에게 주변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시선, 사람들의 질타, 사람들의 기준, 그런 것들은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몰입된 인생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몰입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그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 중 어떤 한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거리두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 관계가 확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아, 아니구나. 그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 보니 선지자가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역설적이게도 그가 진짜 큰 선지자요 메시아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요. 큰 선지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큰 선지자이자 메시아인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봤을 때, 아, 그 여인이 죄인인지도 몰랐다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그 바리새인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의도와 속마음을 알므로 인해서 자신이 선지자이자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더 사랑이 많을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더 사랑이 많을까? 그러니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몬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시몬은 들켰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도가 예수님께 들켰는데 차마 큰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이 본문은 열린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랐던, 그래야 해서 더 심각했던 그 바리새인에게도 찾아가셨고요. 그 죄인이라고 명명되던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시선으로 모두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살고 계세요? 첫 번째 바리새인의 시선, 두 번째 한 여인의 시선, 세 번째 예수님의 시선.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택했을 때, 제가 한 두 달 전에 본문을 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1부 예배도 5부 예배도 7부 예배도 본문이 똑같습니다. 별로 안 신기하죠? 저희는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상의한 적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 본문을 택했을 때 왜 이 본문을 택하게 됐냐면, 아, 내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정말 단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심정으로 이 본문을 택하고 이 본문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소름 끼쳤던 한 날이 있었습니다. 무슨 날이었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나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설교하는 그 3일의 성도들은 그걸 알까? 자신이 죄인인 걸 알까? 그럼 내가 알려줘야지. 그런데 갑자기 스치듯이 아 이건 바리새인의 시선인데? 라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저는 분명 죄인의 시선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자 이 말씀을 택하고 준비를 했는데 내가 어느새 바리새인이 되어서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느 순간 내가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은 아닐 거야라고 하는 순간 여지없이 또한 무너지게 되었던 나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시선일 때도 있고요. 한 여인의 시선이 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의 시선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에 충만할 때는 막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내게 조금만 나의 이익이 손해보는 순간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다가 아니지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 시선을 왔다 갔다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아까 다시 봄의 세 번째 의미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깨달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계속 바리새인의 시선일 수도 없고요. 또 때로는 한 여인의 시선일 수도 없고요. 예수님의 시선일 수도 없습니다. 지난한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그 과정을 겪어 나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의인이기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여전히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의 시선을 바꾸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 3일교회가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가 나의 일터가 나의 가정이 하나 되게 되고 그곳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것에 예수님의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리새인의 시선이라고 좌절할 것도 없고요. 내 인생이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고요. 내 인생이 한 여인의 슬픈 인생이라고 또 때로는 깊은 감격이라고 그것이 내 평생에 있을 거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우리 3일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또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들과 그 과정들을 걸쳐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시선으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한 몸이 더 아름다운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텐데요.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명을 킬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사랑부 지체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조명을 함께 좀 켜주실까요? 그리고 우리 사랑부분들도 우리 조명을 함께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앞으로 함께 나와주셔서 함께 찬양할 때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요. 위아래로 해두고 되고 옆에 있는 사람 눈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하고 싶으면 잠깐만 하세요. 괜찮습니다. 잠깐만 해도 되고 너무 오랫동안만 하지 마시고 눈 실명되니까요.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다르고 또 때로는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기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볼까요? 땀이 나니까 한번 닦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로는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넘어질 때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물 속에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잡은 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고 우리 3.1교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